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성품이 그리고 인격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참 많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방언을 하고 성령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내가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성령행전으로 오늘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 행전을 꿈꾸며 그 예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사야 43장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3장 1절은 참 좋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43장 1절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잘 나갔대지요. 그럼 그만 그러다가 마약에 손을 댔고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누군가가 건네준 성경책을 읽다가 43장 1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읽었습니다. 야곱아. 그런데 야곱아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래요. 깜짝 놀라서 다시 읽었대지요.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더랍니다. 바로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한참을 울었대지요. 그리고 울음을 멈추고 계속 읽었답니다. 너를 창조하신. 또그 말씀 앞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계속 울음이 멈추지지 않더래요. 너를 조성하신 이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또 수치스럽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을 할 것이며 사람 앞에 설 것인가. 도저히 할수 없어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큰 감격을 얻고 힘을 얻었는데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이렇게 교만하고 내 의의로 붙들려 살다가 이렇게 망가져버린 나를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 것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달라스에 다녀왔습니다. 2,300명의 교인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들도 위로가 필요하답니다. 작은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선교지든 선교사든 어른이든 아이든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3장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회에 43장 1절의 말씀을 꼭 암송하고 기억해 두셨다가 날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 놓으시고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또 이민 온 지 40년이 되어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은 줄 알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nothing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nothing인 우리를 something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가끔씩 우리가 빗나갈 때마다 다듬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숨겨져 있는 시제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듬으시고 가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단한 말이지만 조성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 참 힘들다. 참 괴롭다. 때로 우리에게 있었던 가난도 하나님의 조성함이요. 때로 우리에게 있었던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조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눈물은 하나님의 조성, 나를 위해서 다듬고 가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폐의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페이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아, 제가 상처를 받아서 여기 왔어요. 힘들게 힘들게 여기 왔어요. 갈 교회가 없어 왔어요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조성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페이드하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하면 천상의 목소리를 지닌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팔은 한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다리 하나도 아주 짧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녀는 발로 뜨개질을 해서 스웨러를 만들어 입었고요. 발로 요리를 했습니다. 발가락으로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발 하나로 운전을 합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 때 스웨덴 대표팀으로 수영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스톡홀름 음대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는데 대학에 가려고 가족들과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아파트 생활도 했었습니다.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불편한 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노래로 전공한 공부한 성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자기가 위로받아야 하는데 그는 위로하고 다닙니다. 책에서도 얘기합니다.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무서우세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면 우리에게 공포감이 옵니다. 지진, 땅이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바람에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역동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 시대 살아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시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부부의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친구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교우와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비즈니스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관계로 형성되지요. 그래서 관계가 흔들리면 이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삶의 위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공한 것보다 화려한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들리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뜨겁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던 때는 뜨거웠던 때입니다. 뜨거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흔들림이 있을 터인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 믿음의 뿌리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 이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은 삶의 뿌리를 어딘가 든든히 박아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돛을 내리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그 나무는 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큰 나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다칩니다. 아니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없는 나무는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교회가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는가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주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이죠. 아라비안 나이트의 신밧드의 모험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그래서 계속 섬이 어디에 있을까, 육지에 어디에 있을까를 계속 보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자그마한 섬이 보였던 거예요. 섬이다. 사람들이 다 그곳을 보니까 정말 섬이었던 것 같았어요. 빨리 배를 정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딱 서 있는 땅에 서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배고파요. 이제 우리 밥 먹자. 사람들이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그 깜깜했던 곳에 불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기 시작했는데, 아, 그게 섬이 아니었어요. 땅이 아니었어요. 고래등이었어요. 너무 갈급해서 고래등이 섬처럼 보였던 거죠.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불 꺼! 안 돼! 피면 안 돼! 이미 늦었어요. 불은 피워졌고 뜨거웠던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죠. 책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서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제가 알라스카에 있다 왔잖아요. 알라스카의 본래 이름은요, 알리아스카입니다. 이 알리아스카는 네이티브 인디언 랭귀지예요. 알리아스카는 The Great Land, 위대한 땅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디언이 아직까지 인디언이에요. 땅이 위대합니까?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와, 우리 땅 크다. 이 땅은 위대하다. 땅만 바라보는 민족이라 아직까지 그들은 인디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하죠. 볼리비아, 하이티.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까? 땅에 아무런 자원이 많으면 뭐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니 그 삶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삶의 기초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내 존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나의 아이덴티티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을 하며 사느냐라는 겁니다. 행동의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아이디 좀 보자. 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살고 계세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 지나가도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우리가 태워지지 아니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뿌리 내리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디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너 내 딸 맞구나, 너 내 아들 맞구나,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뿌리가 중요할까요? 그것이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뿌리가 삶의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힘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힘이 어디냐고, 말씀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지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요.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지요. 어찌 두 팔이 없는데 겨우 발로 운전하며 발로 립스틱을 바르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위로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누구에게는 아직까지 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하려면은요, 말씀과 기도를 따로따로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읽었는데 기도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계속 깊어지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진행형으로 쓰여졌습니다. More and more. 계속해서 한 번에 뿌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뿌리는 깊이 깊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질 때마다 세움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요, 이 말씀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뿌리를 박는 거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있는 거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Be rooted. 뿌리를 내리게 될 때 be built up.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세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잘못 다루게 되면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잠재력을 상실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실패했을 그때에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이후에 절대 닭고기를 못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실패 때문에요. 그런데 주님은 조심스럽게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고기를 잡았을 때 주님은 숯불을 피워주시고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친히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는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내 안에서 찾을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다루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이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뿌리는 이미 십자가에, 말씀 앞에 든든히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통하여서 말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에게 눈길이 머뭅니다. 성령행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는데, 그런데 바나바, 그는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나바를 통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화목이 되었는지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본래 그의 이름은 구브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되면 내가 변하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위로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데 서로서로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행전의 그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뿌리를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위로자입니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행전을 또다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뜻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조성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